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만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격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퇴임 전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위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면 요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이는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첫째는 요격기를 절약하고 둘째는 비행 중인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도 카터 장관의 이 같은 판단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벤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과거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다며 이 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주의 기구들의 사이버 보안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군이나 정보기관과의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부 등 관계기관에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가짜 뉴스, 총체적인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앞서 미 정보당국이 작성한 브리핑 문서에 트럼프 후보 선거 진영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중국 항공모함 랴오니호가 타이완 해협에 진입한 데 대해 놀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랴오니호가 어젯밤 타이완 영해에 진입한 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비상 출격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감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하지는 않은 채 군이 현재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며 타이완 국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랴오닝호는 태평양에서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지난달 타이완 남부 해역을 통과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오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성 건설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이 공개한 청문회 모두 발언에 따르면 틸러슨 지명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활동에 경각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며 미국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국제 규정을 무시한 채 분쟁 지역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 당시에 비해 미국은 현재 더 좋아지고 더욱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고별 연설을 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달려있다며 자신은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전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국방백서가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북한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부 초기부터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엔 재정분담금이 20여 년 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전 세계 193개국 중 132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황해도에는 내일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킬로그램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 능력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8 국방백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40여 킬로그램으로 추정됐는데 8년 만에 10킬로그램 늘었습니다.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선 플루토늄 4에서 6킬로그램이 필요한 만큼 이는 핵무기 10개 안팎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재가동해 10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더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이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춘근 연구위원입니다.
소형화라는 것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ICBM 소형화하고 노동이나 이런 정도의 소형화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노동이나 이런 스커드 같은 소형화는 좀 됐다고 보잖아요.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수준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과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는 그러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는 2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이번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로 볼 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을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발사체 기술이 ICBM 발사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무수단 미사일이 한 4,000km 내외를 가는 건데 이 엔진을 두 개를 묶어서 ICBM에 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엔진의 결함이 작년에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국방백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ICBM급 KN-08을 세 차례, 그 개량형인 KN-14를 한 차례 대외 공개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부각된 SLBM과 관련해선 향후 추가 시험 발사, 잠수함 작전 능력 구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백서에 ICBM과 SLBM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탄두 등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과시했다고 밝혀 핵탄두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국방백서는 이와 관련해 별도 설명에서 북한이 공개한 소위 핵탄은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모형인지 실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난 스커드 ER 미사일과 함께 한국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300mm 방사포 10여 문의 실전 배치도 처음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대 사거리 56km의 지대공 미사일 SA-2와 최대 사거리 250km인 SA-5를 전방지역과 동서부지역에, SA-2와 최대 사거리 25km인 SA-3는 평양지역에 각각 배치했다고 국방백서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군 병력은 2016년 현재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8만 명이 늘었습니다. 북한군은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을 창설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과 시용건설 임무를 전담시켰습니다. 2016 한국 국방백서의 주요 내용을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1일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을 반영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군 상비병력이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육군 8만 명, 전략군 1만 명이 늘었고 공군은 1만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군 감축 병력은 그대로 육군 전력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을 뿐 전체 병력이나 총 가용 병력 규모는 2년 전 국방백서에서 밝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군단급 부대는 15개에서 17개로 사단급 부대는 81개에서 82개로 늘었습니다. 군단 2개가 늘어난 것은 인민보안성 소속 7총국과 8총국이 각각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돼 인민무력성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이 개편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 과시용 건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자재 조달이나 건설 능력에서 인민보안성보다 군이 우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의 정규군단 10개, 기계화 군단 2개에다 90일 수도방어군단, 특수전 부대인 11군단, 그리고 기갑사단 1개, 기계화 보병사단 4개로 편성되어 있다고 국방백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6천여 명 수준이던 사이버전 병력이 6,800여 명으로 800명가량 증원됐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휘정보국을 새로 편성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고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에서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수도권 기습에 대한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합니다. 북한 해군은 동해와 서해 함대 사령부, 전대 13개, 해상 저격여단 2개로 부대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상륙함은 260여 척에서 10여 척이 줄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 해군이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 특수선박을 배치해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비행사단이 4개에서 5개로 늘었고 전술 수송여단은 2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국방백서는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북한군의 전력 변화를 비롯해 동북아와 세계 안보 정세, 한미 동맹, 그리고 주변국과의 군사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아 발간하는 백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유엔에서 채택된 복수의 대북 제재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 전 현지 관리들 사이에선 북한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대두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오바마 행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한 대외 정책의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Same North Korea. We led the efforts to get three resolutions plussed up in order to put pressure on Kim Jong-un to try to behave, change the behavior.
케리 장관은 10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세 차례의 결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보다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 현안들을 나열하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finding the things where we could cooperate most effectively, whether it's North Korea, where we incidentally think China could do more.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채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And we led at the United Nations, getting the toughest ever sanctions on North Korea.
한편 이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I am nervous about North Korea because we're dealing with a nutcase on the other side. And so he really is somebody that might take advantage of that particular moment.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북한이 불안하다며 다른 한쪽에 있는 미치광이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정권교체라는 특별한 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또 미 행정부 교체가 기존 대외정책의 파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과거 미국에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I was in the middle of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Bill Perry just wrote about this.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Bush administration not to continue those talks.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자신이 북한과 협상 중에 있었지만 조지 W.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북한은 더욱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는 4년 혹은 8년 주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행정부 교체와 함께 집권 정당이 달라질 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큰 우려를 낳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은 사이버 공격을 미국이 겪을 수 있는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고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이 그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You're going to see intrusion in cyber and it's going to come from all directions. North Korea, Iran, Russia, China because they want to know where those limits are.
또 탐 카튼 상원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그를 억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도전 과제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8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소속인 누네스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심각하게 다뤄야 할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해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인들을 방어하는 막대한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북한이 세계 역사에서 매우 잔혹한 정권의 하나로 남을 것이며 사람들은 왜 북한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풀뿌리를 먹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태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본 곳 중 북한이 최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 씨는 8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긴 씨는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은 제재에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로긴 씨는 또 인수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견제하고 영내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며 타이완에 새롭게 관심을 두고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에는 회의적이며 태평양에 미 해군 함대 배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선과 관련해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언론인 출신의 매튜 포팅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의 빅터 차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2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를 강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달 동안 대중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억 달러의 외화 수입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손실액은 2015년 북한의 총 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입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 효과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효과 평가에서 분석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외화 수입 손실분이 가장 컸지만 대중수출과 무기 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 역시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중국 기업 홍샹그룹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외교, 경제관계 단절을 요청했고 중국은 홍샹그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와 대북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의 수출입과 외화벌이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홍샹그룹 사건 이후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역과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북한행 화물을 억류하고 주요 선사들의 컨테이너 임대를 거부하면서 북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각국의 은행이 북한 업체나 대북 사업가의 계좌를 통제하는 등 금융거래에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이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게 금융제재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송출 부분에서도 중국이나 쿠웨이트처럼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국가들이 입국이나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이러한 대북 제재 여파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주민 수탈과 공포 통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화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상납금을 강요하거나 주민 동원을 확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에 따른 간부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이런 주민 수탈과 공포 통치 강화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체제 균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 현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체제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제재가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각국의 철저한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독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새 대북제재 결의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11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입니다.
2321호가 또 나왔고 거기에는 더 강력하게 석탄 양과 액수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리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했다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321호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과 관련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둔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게 핵심입니다. 또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해운과 금융 부문의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30억 달러 안팎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27%인 8억 달러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과시하며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의적 사변들이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제목의 정세 논설에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임의의 시각에 마음먹은 장소에 날려보낼 수 있는 각종 운반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설은 또 미국이 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 로켓이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과 여타 지역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런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정우 기자가 북한 내 도농 격차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북한의 소득 수준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자료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북한에서 평양에 사는 주민의 소득이 평양 이외 지역 주민보다 최대 3배가 많다고 추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 연구 결과가 평양 주민들이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implication is, of course, is that the people who live in Pyongyang have a very different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and opportunity than the rest of the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기회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월등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몇 년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활 수준과 배급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소득과 여타 다른 분야에서 평양 주민들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그 평양에 북한의 중앙기관들, 핵심 기관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 간, 그 도시 간 차이가 심하죠. 그리고 중앙기관이나 이제 핵심 기관들이, 권력기관들이 모여있다는 거는 시장을 통한 그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시장 접근성, 그 재화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 뛰어나지만 국가적인 혜택도 많이 돌아가죠, 당연히.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돈과 물건이 몰리는 덕에 평양의 소득 수준이 다른 곳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습니다. 200만, 250만이라는 그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많고 외화벌이 회사, 무역 회사 같은 그 외국하고 거래하는 그런 기관, 기업소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건의 유동이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 그리고 돈벌이 하는 기회도 많죠. 당연히 저 지방하고 생활 수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평양과 지방 사이에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배급 체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는 여전히 배급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은 벌써 자력갱생 체제로 전환했다고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밝혔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essentially been willing to allow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uthorities to
배급 체계가 무너지자 지방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중앙 정부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주강동양경제편집위원은 사회 기반 시설에서도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문한 북한의 지방 도시는 개성하고 무상입니다. 비교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방인데 평양과 비교하면 도로나 사회 기반 시설이 호술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 방문한 원사는 시내에선 별로 평양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도로 상태가 평양보다 잘 못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주요 도로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보장도 잘 되고 있지 않고 구동리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자동차 타서 가면 너무 흔들거리면서 가니까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기반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지만 현재 평양에서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경혜 교수의 설명입니다.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하였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전기, 수도,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여러 부분에서 도농강 격차가 벌어진 이유로 노동당의 편향된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어떤 우대, 특권, 부의 어떤 불균형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평양이 무슨 생산하는 도시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아직도 노동당의 어떤 그 불균형적인 분배 정책이 평양의 신흥 부자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또 부동산도 평양에 집중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지 또 실제로 뭐 평양이 이렇게 생산성이 높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심인 평양 주민들만 고려한 탓에 도농강 격차가 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양을 특별하게 신경 쓴다고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칸반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 칸반을 내리면 북한 정권 전부 체제의 존재 위기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북한 사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마비 상태가 됐는데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유지돼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 다른 지방을 희생시키더라도 그러니까 평양 우대를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한편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북한 내 도농강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설명입니다.
이걸 뭐 지방까지 분산시켜서 균형을 잡기에는 상당히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황해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장마당 경제가 미치지 못한 지역은 더 필리핀 북부의 그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 정부가 도농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원은 대북 제재로 평양보다 지방의 고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엘리트 계층, 핵심 계층들은 돌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화의 분배라고 할지, 국가에서 우대 정책이라고 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엘리트 계층, 특권 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주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평양에 살고 있는 권력 계층은 그전처럼 가져가거나 설사 줄어도 그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대북 제재가 강화돼도 평양 우대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의 영향을 제일 먼저 감당하는 곳은 평양이 아니라 지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UN 재정 분담금이 20여 년 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전 세계 193개국 중에 132 수준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불해야 할 2017년도 UN 재정 분담금은 12만 6,114달러입니다. BOA가 UN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UN 회원국 분담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UN 전체 예산 약 25억 8천만 달러의 0.005%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UN 회원국 중 130번째로 세네갈과 차드, 몽골이 같은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의 UN 분담금은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4년 북한에 할당된 분담금은 50만 8,644달러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0.05%입니다.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의 분담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1998년까지 0.03에서 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엔 0.009에서 0.01% 수준에 머물렀고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0.006%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0.005%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은 193개 회원국들의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마련합니다. 분담금 비율은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올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 유엔 예산의 22%인 6억 1천만 달러를 부담합니다. 이어 일본 9.6%, 중국 7.9%, 독일 6.4%, 프랑스 4.9%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2.039% 비율로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는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1994년을 기준으로 0.69%의 분담금을 냈던 한국은 20여 년 만에 3배 가까이 분담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당시 700만 달러에서 올해 5,143만 달러로 약 7배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은 북한의 제재 위반 등을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2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말리아와 리비아 등 유엔 안보리가 감시그룹을 운영하는 12개 전문가 패널 중 5번째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소폭 줄어든 액수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러시아인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의식을 잃었던 북한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공화국 비소 코고르스크 지역에서 현지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혼수 상태에 빠진 49세 북한 노동자가 9일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동료 노동자 4명과 함께 지난 1일 새벽 자신의 숙소에서 러시아인 한 명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러시아인이 친구들을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와 보복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인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하키 스틱 등을 휘둘렀다고 타타르스탄 내무부 경찰국은 밝혔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 또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 심한 자책감과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고 인성교육 등 다양한 상담 활동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 사단법인 세조위에는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설립됐고요. 매주 탈북민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조위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의 김광호 소장입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이제 코칭 교육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인데요. 코칭이라면은 서로 간에 대화를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잘 경청하고 질문하고 인정과 칭찬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대화 기술, 인간관계의 소통 기술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더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코칭 자체가 심리치료가 목적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들은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명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요소들까지 가미해서 심리치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매주 탈북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 코칭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딸들과 같이 자원봉사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소장직까지 맡게 됐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분이 바로 제가 그 난 행복하면 안 돼요라는 책에서 소개해 준 분인데 북한에 남아있는 자기 헤어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남한에서 내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자책을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코칭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광호 소장은 통일 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 탈북민들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민들이 결국에는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남과 북을 통일이 되면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또 코칭이나 상담 같은 정서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해줘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면 사실은 남과 북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굉장한 롤모델이 될 거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조위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코칭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이 점차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이웃이니까 이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NGO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사단법인 북한체제 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 역시 탈북민들의 상처 치유를 돕는 기관인데요. 특히 탈북 과정이나 한국 정착 과정의 상처보다 북한 체제 내에서 생긴 상처 극복이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북한 의사 출신인 유혜란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 센터고요. 네. 준비된 통일은 아름답다는 표 아래 저희 센터가 2013년도 그 통일부 사단법인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탈북 과정 그리고 이제 한국 정착에서 트라우마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북한 그 탈북민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그래서 체제 상처라고 했거든요. 체제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제 겪고 뭐 중국에서 겪는 그 우리 일반 주민들도 겪죠. 그러나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하지만 체제 트라우마는 이제 항시적인 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한국 사회 정착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그 대인 관계를 이제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제 트라우마로 야기된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유해라인 센터장은 평양에서 태어나 경상 의대를 졸업한 뒤 6년간 의사로 일하다가 친척 중 한 명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는데요. 한국에 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바로 보게 됐고 북한 체제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탈북민들의 상담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22주 치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상처 치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작은 통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현장에서 보게 되면 탈북민들의 정착이 그렇게 제대로 잘 정착하고 있지는 않죠. 굉장히 이제 자살률도 높고 한국인의 자살률에 비해서 탈북인들이 3배나 높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통일이 될까, 아름다운 통일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볼 때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리 온, 그래서 정말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제 예정된, 허락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날씨가 꽤 매서워졌다지요? 날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서울이 영하 8도, 춘천이 영하 11도, 웬만해서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부산도 영하 3도로 시작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도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이 꽤 찼습니다. 체감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내일 서울과 중부지방은 역시 영하의 기온에 눈 소식까지 더해져서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은 좀 추워야 되고 또 대비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눈과 비가 없이 해결되지 않는 겨울 가뭄 때문에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는 한반도 동쪽 그러니까 뭐 부산, 울산, 경주, 포항, 강원도 양양과 고성, 속초 등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은 겨울 가뭄 비상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겨울은 눈과 비 소식이 적은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 일부 지역은 평년에 비해서 최근 강수량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눈과 비가 적게 내린 따뜻한 겨울 덕에 사람들의 활동은 좀 가벼웠지만 일부 지역의 그 땅과 저수지, 강은 밭에 물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그 조류독감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조류독감의 중심 지역이었던 충남 지역, 극심한 물 부족까지 겹쳐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이 되면 봄 농사는 물론이고 생활용수 수급도 걱정해야 하는 심각 단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식품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그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대중국 수출 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등의 규제가 아주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그 여행객을 실어나르던 이 한국의 전세 비행기 운항이 금지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어제는 화장품 수입이 불허됐다, 수입 금지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컸던 식품 기업들이 수출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지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걱정이 크겠네요.
맞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법인이 설립돼 있고 공장이 있고 거기서 바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분유라든지 우유, 뭐 삼계탕 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적인 애로는 중국이 최근 수출 품목을 줄이고 또 제품 성분 관련 규정도 강화시켰고요. 판매량도 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5년 그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이 한국 기업들의 그 중국 수출이 활로를 갖게 됐는데요. 초기에는 아주 호의적이었던 중국 업체들이 최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로 한 변화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의 수출 계획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비상이라고 하죠?
네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 중에 가장 많이 사는 상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뜨면 그 매장에 진열된 화장품이 이쪽에서 저쪽 곳까지 아예 없어진다. 뭐 없어질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응이 좋은 품목이 바로 화장품인데요.
네.
그 어제 중국 정부가 한국 화장품 수입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잇따른 규제에 한국의 관광업계, 호텔업계, 면세점도 그 2주 뒤로 다가온 그 한국의 설 명절이죠. 중국으로는 그 최대 명절인 춘쟁인데 이때 그 중국 관광객이 없는 성수기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무역 보복 조치로 판단될 경우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금수 조치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직 인사가 됐네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귀국 소식도 크게 다뤄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각으로는 오늘이죠. 11일에 출국하고 한국에는 내일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큰 뉴스인데요. 10년 가까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약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한 이 한국의 국가적 인물의 귀향입니다.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유력한 대선 후보의 귀국인 만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마포에 자리를 잡은 반기문 대선 캠프가 첫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의 한국에서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하철 귀가, 승용차 귀가 이런 제목을 단 보도 기사도 눈에 띄네요.
네, 그 반 사무총장의 귀국 의전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 도착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 가볍게 안아주는 그 프리허그 행사를 열겠다. 그래서 서민 중심의 민생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오늘 반기문 캠프에서 밝힌 바로는 퇴근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만 가지고 사당동에 있는 자택으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반 전 사무총장의 귀국은 하루 뒤인 13일 대선 출마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서 14일에는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광주, 진도 팽목항, 대구 서문시장, 부산 유엔묘지, 그리고 남해와 진해 봉하마을, 광주 5.18 민주묘지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을 모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념과 지역을 아우르는 대통합 행보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이 전해졌는데요. 반기문 캠프에서는 국민화합과 국가통합이 이번 귀국 행보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반 전 사무총장이 귀국 후 의전에 대해서 국무총리급 경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 전 사무총장이 경호를 가급적 줄여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서 한국 정부 차원의 공식 환영 행사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정부 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이 3부 요인을 만나는 자격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네. 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행보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언론 자유는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으로 위협을 느낀 세력으로부터의 보복입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 약칭 CPJ의 연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감옥에 갇힌 언론인의 수는 1990년 이 기구가 발족한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현재 언론인 수감자 수는 259명으로 2015년에 199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터키에 수감된 언론인의 수는 전 세계 수감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터키는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를 단속하면서 최소 81명의 언론인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는 죄목입니다. 이 밖에도 100개 이상의 보도기관들이 폐쇄됐습니다. 중국,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는 물론 그 외 여러 나라의 극심한 탄압으로 언론인 수감은 계속되는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란은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최다 언론인 수감국 5위에서 벗어났습니다. 2009년 선거 후 정부의 단속으로 수감 중이던 언론인들이 대부분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계속해서 언론인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인 케이반 카리미 씨는 정치적 풍자물, 도시에 대한 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죄로 1년 징역과 223대의 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 주장을 탄압하는 정부로부터 자주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론인 보호, 개방된 사회에서의 언론의 필수적 역할, 그리고 진실을 보호하는 데 계속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